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이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1943년에 아주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길을 걷다가 길가에 버려진 망가진 자전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가 그 자전거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어떤 영감을 얻었는지 그 자전거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자전거 안장을 잘라내고 핸들을 잘라가지고 그 안장 위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작품명 황소머리하고 붙였습니다. 그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작품이 여러분 얼마에 런던 경매장에서 팔렸을 것 같습니까? 무려 293억 원. 여러분 얼마 안 되나 봅니다. 오늘 아마 포항시내 자전거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누가 그것을 그 망가진 자전거 누가 그것을 취해서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293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저희 동서가 충북대 미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진짜 예술가예요. 자기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저 그냥 작품 활동에 몰두하는 그 시간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한번 작품에 몰두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에 열중하는 분입니다. 그 한적한 시골에 큰 작업장을 빌려가지고 그 창고를 빌려가지고 작업실을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그 작업실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는데 야 이게 화가의 작업실인가? 저는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이 쌓여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요 뜯어진 문짝, 그 다음에 부서진 선풍기, 뭐 그 다음에 이 뭐 자전거 엔진, 뭐 자전거 문짝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엔진 같은 거. 예? 이게 완전히 뭐 고철 수집소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그거를 가지고 용접을 하고 문에다 뚝딱뚝딱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부서진 뭐 선풍기 뭐 날개 같은 거 뚝딱뚝딱 붙여가지고는 뭐 색깔 칠하고 이래가지고 턱 내어놓는데 이걸요 또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네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인정해가지고 뉴욕의 소호 갤러리라고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갤러리에 그게 작품 전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고가의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해요. 예? 참 제가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 예? 예술가들이 그 예술적인 영감과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작품을 만드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랬다면은 아마 야단 맞았을 것 같아. 그런데 누가 그 버려진 물건들, 누가 그러한 망가진 고물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 깨어지고 버려진 인생, 상처난 인생 하나님이 예수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작품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역전시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상처나고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버려진 인생, 폐품 인생 바꾸셔서 명품 인생 만드시는 데에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장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황금기가 있었다면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의 왕국 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로 추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다윗 시대를 늘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국,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다윗을 도와서 그 왕국을 막강하게 하나님의 요새처럼 만들었던 수많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과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이하에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과 인물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다윗 주변에 배출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처음부터 뛰어나고 탁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 다윗은 처음에 상처나고 보잘것없고 혼란당한 그런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무장시켜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의 위대한 일꾼들로 삼으신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저기 아둘람 동굴, 광야의 동굴에 피해서 거기서 숨어가지고 그렇게 지내던 그때에 가장 고난이 심각하게 드리워졌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울 왕의 치하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환난당하는 자, 그 시대의 원통한 자, 그 시대의 빚진 자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들은 그 아둘람 동굴에서 사울을 욕하고 시대를 한탄하면서 산적대나 도적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함께 꿈을 꾸고 기도하며 미래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을 들으셔서 하나님 마침내 위대한 다윗 왕국의 주역들로 그들을 들어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동역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다윗은 위대한 리더로서 다른 수많은 일꾼들을 위대한 일꾼들로 세운 그러한 지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세상적인 배경으로 보았을 때에 학식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난하고 미천한 우리들을 통하여 영적인 부요를 주고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강하고 부요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법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회적으로 실력이고 뛰어나고 강건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러나 깨어지고 상처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도 교회 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우리는 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만나서 이런저런 사연을 들어보세요. 인생에 구비구비에 상처받고 깨어지고 아프고 사연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그냥 불러가지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하여 큰 기대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기대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기대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시시한 인생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믿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더디게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포기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나는 어렵다고 주저앉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더 뭐 성숙했다고 더 사랑하고 뭐 부족하다고 초신자라고 덜 사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무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여 변화시켜 가십니까?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찔러 쪼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체질, 죄인의 질고를 지고 있는 우리들을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수술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세상에서는 의사가 수술칼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수술칼을 들고 우리를 수술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수술칼처럼 수술용 메스처럼 예리하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악을 자르고 여러분의 악습을 자르고 여러분의 교정되고 변화될 부분을 자르고 수술할 때에 아플 것입니다. 찔릴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그저 듣기에 좋고 그저 적당하게 달콤한 말만 듣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수술하는 것처럼 찔리고 아프고 괴롭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회피하지 말라고요. 제대로 수술 받으면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은 회복되어지고 나면 놀라운 변화된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신앙의 연조를 많이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수술칼을 들이댈 때마다 도망다니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닌 분들이 없습니까? 찔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수술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명품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망다니실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성도들과 교회를 부탁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남깁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사도바울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게 하실 것이다. 무엇이 든든하게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혹 많고 환란 풍파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이 요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탱합니까? 저는 제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아도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회할 때에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결국은 어떤 성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성도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성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소문과 얼마나 많은 뉴스들 속에 우리 마음이 파도치고 근심과 염려로 시달렸습니까? 누가 요동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서리발처럼 세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 말씀에 붙잡히고 사로잡힌 그 사람이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대하십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얼마나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휘청휘청 흔들리는 거예요. 약간의 시험에도, 약간의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가도록 양육하고 훈련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명을 받은 이후에 이 복음의 말씀의 사명, 이 은혜의 사명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를 예감합니다. 이제 자기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그때 다른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의 사명, 은혜의 말씀의 사명을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 부탁, 이 부탁은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지만 디모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한다. 또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한다. 또 전할 수 있기를 원한다. 계속하여 부탁하고 계속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일종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사명의 체인,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유언은 사실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유언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하고 본질상 같은 거예요. 말씀의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한다면 이러한 사명을 사도적 계승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도적 계승. 이것은 영어로는 apostolic succession이라고 합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사명을 부탁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명이, 그 사도적 사명이 계속 계승되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최초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제자들이 그 말씀의 사명을 받아서, 그 복음의 은혜의 말씀의 사명을 받아서 계속 끊어지지 아니하고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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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적 계승의 이 사도적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면면이 이어질 것입니다. 한스 퀸 같은 신학자는 이 사도적 계승은 일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신학자들만의 몫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계승되어야 되는데 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계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사도적 계승의 사명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지금 복음 말씀에 헌신해 있든 헌신해 있지 않든 간에 사실은 뭐냐, 우리에게 이 사도적 사명, 사도적 사명을 계승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보세요. 주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답게, 주님은 결국은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했어요. 마지막 당부를 할 때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마지막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사명을 계승했던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 그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도적 계승은 계속하여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조직도, 그 어떤 군대도 행하지 못했던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이와 같이 인재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교회, 그러한 기관들은 소망이 있고 번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붙들어 놓으셨는데 모든 일의 핵심 자리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개발하여 세상을 섬기는 제자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 선언문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내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개발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이 세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이 사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비밀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능케 했던,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계속 확장되었던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핵심을 제 목회 철학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해보는, 목회적으로 그냥 관심이 있어서 행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예, 저는 제 목회 사역을 통하여 뭐 교회를 부흥시킨 목회자다, 또 뭐 교회를 잘 크게 짓고 만든, 교회 건물을 크게 만든 그런 목회자다, 또 교회 예산을 많이 늘린 목회자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목회자다, 예, 그런 평가도 나쁜 평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핵심적인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를 통해서 정말 제가 남기고 싶은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제가 남기고 싶은 핵심이 뭐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을 배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저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장하는 교회, 분위기 좋고 행복한 교회, 저는 그런 정도의 교회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또 이제 이번 가을부터 또 훈련의 시즌이 되었잖아요. 말씀으로 훈련하는 훈련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훈련 교관들이 이제 면접을 보고 있잖아요. 월 한 번씩 훈련 교관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고충을 나누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 교관으로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3년 동안 훈련 교관을 잘 섬기고 이제 훈련 교관직을 내려놓으면서, 목사님, 제가 34년 동안 장로 노릇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 봉사한답시고 많이 뛰어다니고 많이 했지만, 정작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제자로 세우는 이 일에는 제가 그동안 잘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사님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아서 지난 3년간 꼭 34명의 제자들을 제가 훈련했습니다. 제가 장로 인생 34년 동안 1년에 한 명씩 세우는 그런 일들을 마지막 3년에 몰아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은 생에 계속해서 제 건강과 힘이 있을 때까지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양육과 훈련한 이 일에 저는 헌신할 겁니다. 은퇴하셨는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하고 계세요, 사람들. 7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항존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쁨의 교회에 항존 직분자나 지도자라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다 인정하고, 아, 그렇습니까?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직분이 명예직임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안수집사도 중직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요?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또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그 사도적 사명,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본질적인 사명,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우리 기쁨의 교회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천년의 그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지속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에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이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그러한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롬멜 장군이 이끄는 독일 전차부대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계속 승전보를 아래오는데 이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롬멜 장군, 이 독일 전차부대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사실 큰 대전에서는 이겼지만 소규모의 이런 전투에서는 독일 전차부대 연합군이 많이 당하고 졌습니다. 근데 이 독일 전차부대가 이렇게 막강하게 되어졌던 것은 롬멜 장군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어요. 소위 독일의 가장 엘리트 장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서 그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 효과적인 장교 양성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들을 개발시키고 발전하게 하고 성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곳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그랑제 꼴레, 일본의 마사시다 정경숙, 영국의 이튼 스쿨, 미국 인재개발의 수원지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크론토빌 연수원, 다 그 시대, 그 나라, 그 사회를 이끄는 주역들이 배출되어지는 인재 양성의 요람입니다. 그런 인재 양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 그런 기관은 쇠퇴하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창조적인 에너지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인물들이 계속해서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한국교회 120년 역사 속에 가장 놀랍게 빛나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영적인 수원제 역할을 하고 민족운동의 산실 역할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그 대부흥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 평양의 장대현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주기실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 섬겼던 고당 조만식 선생, 민족운동의 독립운동의 지도자 아닙니까? 평양 장대현교회로부터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부흥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고당 조만식 장로를 통하여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삼을 캐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산삼은 대개 한 군데 몰려서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8월 경북 영양의 일월산에서 어떤 등산객이 산삼 한 뿌리를 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전부 다 산삼 밭이랍니다. 그 산삼 48뿌리를 캤다고 합니다. 우리도 영양 일월산을 가봅시다. 몰려 있는 거예요. 산삼이 산삼을 부르는 거예요. 인물이 인물을 부릅니다. 인물들끼리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자극받고 경쟁해서 인재들이 배출되어지는 거예요. 인물이 키워지고 배출되는 때가 있습니다. 인물이 키워지고 배출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데이비드 뱅크스라고 하는 교수는 천재 과잉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재들은 시간과 장소에 균일하게 흩어져 있지 않다, 균등하게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여러분, 유럽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 운동을 주도했던 예술가들과 지도자들이 주도 어디 출신들인지 아십니까? 인구 7만밖에 안 되는 이태리의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했던 예술가들이 대부분 나왔어요. 인물이 인물을 부르고 인물이 인물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한국 사회에, 이 한국 교회에 인물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인물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 청년이요, 인물이 없다고 시대를 한탄하기 전에 자네가 인물이 되게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인물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 나이가 들었다고요? 나는 병들었다고요? 나는 상처가 많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말씀으로 수술받아 보세요. 가장 나쁜 성도, 가장 나쁜 지도자는 나뿐인 성도, 나뿐인 지도자. 기도를 해도 그저 나뿐이고 그저 나에게 주시는 복만 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소망이 없어요.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만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수기를 보세요. 구약성경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라는 책입니다. 백성 민자 숫자 숫자. 백성들의 숫자를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왜 헤아리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전부 다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느냐?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계수하라고 민수기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의 사도적 사명을 계승할 만한 신실한 충성된 제자들이 몇 명 되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숫자 노름을 하자고요. 그저 숫자 많으면 좋은가? 여러분, 덩치 큰 교회 많습니다. 덩치값 못하면 지탄받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왜 기도원의 300용사입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갔지만 다 두려워 벌벌 떨고 다 공무원이 뺐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다, 결국은 300명 충성되고 신실한 제자들 300명을 딱 택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시대를 뒤집고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인물들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 일에 하나님의 인물들을 배출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야망에 여러분 협력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교정받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더 발전되어지고 더 충성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서 진정한 인물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인물들을 배출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기쁨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 일에 지사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동참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은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후원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 이와 같은 목회 철학이 면면이 흐르는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교회로 이 시대에 빛과 소명의 파수꾼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상처나고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으로 그저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훈련시킬 수 있는 사명자리에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로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이 귀한 사명, 이 사명의 세대 개성, 이 사도적 계승의 사명에 부름받은 이 핵심을 붙잡고 온전히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사 충성, 지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반응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여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우리의 짧은 인생 살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 앞설 때에 후회함이 없는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었사오니 주의 사명에 영원히 헌신할 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하셨는데, 주님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 굳게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며 시대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인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죽도록 충성, 지사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 가운데에 이 민족과 열방과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벌떼처럼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뿐인 신앙을 벗어나서 이 세상을 섬기는 제자로 기쁨의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안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도적 소명에 헌신하여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남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